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풍성한 교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2년이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연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1년을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동계수련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풍성한 말씀과 교제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며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많은 학생들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공과 말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6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겨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됐습니다. 오늘 공과 제목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인데요, 바로 이사야 64장 7절에서 그 제목을 따온 겁니다. 이사야 64장은 아시는 것처럼 6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그 멸망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오랫동안 압제받는 내용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 63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7절 첫 부분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나온 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올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간다는 것, 즉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을 붙잡는 생활, 즉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64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받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또 주의 길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6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또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새해를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뭘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심어줘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유초등부에서 학습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중고등부 학습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꾼으로 양육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심어줘야 될 것은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이었지만 무기력증에 빠져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그러한 어려움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 슬픔, 고통, 저주, 죽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문제, 어려움도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또 헤어나기도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즉 교회를 붙잡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중고등부 시절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안에 거하는 법을 확실히 터득한다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을 어디로 가든 심지어 뭐 외국을 가건 어디를 가건 간에 그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분명히 깨닫고 간다면. 반대로 만일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있게 되고 혹은 고향을 떠나게 되고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쉽사리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전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우리는 배터리, 충전기가 아니고 그냥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콘센트와 같은 존재다 그런 말 했는데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코드가 빠지는 순간 바로 작동이 멈춰버리는 그런 그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계와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나도 놀랄 만큼 빨리 타락해버리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 한 달을 버틸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일주일을 버틸 수도 없습니다. 금방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끔 이제 그 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데 가는 목적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목적지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처음부터 교회를 고려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룰 장소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근의 교회를 찾아봐요. 2시간, 4시간, 어떤 데는 8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시간 거리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겠다고 8시간만 가면 교회가 있으니까 가겠다고 어떤 분은 2시간만 가면 되니까 가겠다고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목적지를 정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목적지를 정하고 인근의 교회를 찾아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결과는 명백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명백하게 갈려서 나중에 귀국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최우선시되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경우에 포장이 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 많잖아요. 혹은 형제 자매들이 강권에서 나오는 학생도 있고, 혹은 그 아주 열정을 가진 교사의 인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교회하고 집하고 가까워서 이렇게 나오기가 아주 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과연 이 학생이 주님을 스스로의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상태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를 삼기를 그 모든 게 배제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정말 습관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본능과도 같은 그 마음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저희의 교육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나중에 학교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청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교회에 두고 그리고 교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가 후에 그 주변 사람들이 또 혹은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신앙을 실패한 사람들이 자주 나오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기근이 닥쳤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또 아브라함 따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롯의 마음 속에는 이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지 그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너무나 약했어요. 물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그런 표현은 롯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롯은 타인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어떤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소돔성의 멸망이 있잖아요. 그 소돔성의 멸망 때 롯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생명을 보존시켜야 될 의인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소돔성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롯은 지체했다고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즉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딸이나 아내의 손을 이끌고 성 밖에 나올 정도의 힘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남에게 이끌리지 않으면 성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남을 이끌어 나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뭐 두 사위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아내도 또 딸들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갈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스스로의 몸도 만일 천사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이런 모습은 하갈과는 또 대조되는 모습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유업은 이제 부끄러움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갈 같은 경우는 그 이집트 종이잖아요. 여종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잉태를 했잖아요. 잉태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아내를 무시했죠. 그래서 사라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라한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아니 그 하갈은 자기 의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여주인,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제가 핍박을 받는 거지만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사라의 품에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축복이 있는 아브라함과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을 때 그 조카 롯은 그걸 저버렸고, 심지어 그 소돔성이 멸망한 다음에도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은 비록 이집트 여자였지만, 그리고 잘못을 해서 잘못해서 자기가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곤면했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갔고,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그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서 번성하게 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우리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게 최선인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서 남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혹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비록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소돔이 멸망한 이후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산으로 도망가 버렸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만 남았죠. 요아스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역대하를 가볼게요.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 2절입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의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요아스는 다윗의 혈족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달랴에서 모두가 다 진멸당할 때 이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보호해서 나중에 왕위에 다시 옹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와 결혼도 시켰죠. 그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요아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성전을 그 보수했다는 거죠. 역대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다루는 게 성전 문제잖아요. 성전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라도 한 왕은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반대로 성전과는 상관없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그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관련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인데, 요아스는 성전이 퇴락한 것을 보고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여호야다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 당시 사람치고는 굉장히 장수했잖아요. 130세를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사실은 빨리 그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130세라면 굉장한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늙어서도 쉬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아마 그 여호야다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요아스가요. 여호야다는 사실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가 결국은 죽고 나니까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이 우상 숭배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렸죠. 이렇게 바로 돌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돌아서 버릴 수 있을까? 사실은 그의 신앙이 그의 것이었다, 온전한 그의 것이었다라기보다는 여호야다에 의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사실은 광주라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혹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모든 좋은 여건들이 사라졌을 때 나의 본 모습은 어떠할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금방 바닥을 드러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요아스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사실은 요아스에 비춰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 학교를 졸업해서 또한 청년이 되어가지고 교사가 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나의 신앙을 근본부터 잘 살펴본다 그러면 정말 내 것이 얼마나 있을까?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용해주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낀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더욱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연약한 내 자신도 귀하게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사로서 또는 학부모로서 가장 그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거냐 한다면 바로 주님을 붙잡는 것, 교회를 붙잡는 것, 그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는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일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너의 대학이 되었건 뭐 외국 어학연수가 되었건 유학이 되었건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때라 할지라도 직장을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볼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직장을 찾아보는 게 맞겠죠. 대학을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대학을 찾아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의 손을 잡아서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을 마음속 근본에 깊숙이 박아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요한은 가장 훌륭한 교사의 모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 선지자 시대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신약 시대로 이어진 그 첫 부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아무런 표적을 행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는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표적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모든 것들은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 스스로도 마지막에 참수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하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고 답을 얻었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처럼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잘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보냈다는 일이에요.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먼저 거느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 몇 명이 됐건 간에 우리가 직접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그 학생들이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혹 학생들이 교사로 인해 실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교회를 통해 실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개개인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가 상처를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혹 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모든 학생들을 교회와 연결시키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일일 거예요. 학생들을 주님과 또 교회와 연결시키는 일이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들은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많은 사마리아 여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이야기를 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온 이후에는 더 이상 사마리아 여자에게 매달리진 않았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교제를 청했고 머물기를 요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풍성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마리아 여인들의 정말 그 본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마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저녁에 날이 저물 때 그 예수님을 머물기를 청했다가 결국은 떡을 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걸 거예요. 교사를 붙잡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붙잡게 하는 것, 주님을 직접적으로 붙잡게 하는 것. 만일 우리 아이들이 그 엘리야를 뒤쫓던 붙잡던 엘리사처럼 될 수 있다면 혹은 나오미를 붙잡던 롯처럼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그 교회 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계속 잊지 말고 강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곳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혹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이동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또 교회에서 교제해 본 결과 이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해 줄 때, 그리고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춰봐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뒷받침될 때, 그때 떠나는 것이, 옮기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님이 계시는 게 확실한 이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야곱의 경우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데요. 성경 창세기 44장을 가보겠습니다. 45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리고 열망은 있었지만 기다리는 것을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가 젊은 날을 굉장한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는 유언하면서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가 애굽 내려갈 때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평생의 소원은 요셉을 만나는 거죠.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를 만나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형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을 만났고, 요셉은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못 믿을까봐 많은 재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할 말도 담아줬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보낸 모든 그 재물들, 그 실은 수레들, 그리고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들을 듣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 그때 이제 야곱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한 가지겠죠. 내 아들 요셉을 죽기 전에 만나야겠다. 자, 그러려면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든 요셉을 죽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껴안고 입맞추는 게 소원이고, 근데 그와 충돌되는 것은 바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젊었을 때의 야곱이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애굽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잖아요. 남방한계선이잖아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왔는데 거기에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죠. 그 부엘세바까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제 발자국을 떼면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주저했던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했고 희생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을 고역하는 것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희생의 응답에서 그날 밤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분명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내려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 말을 믿고 그제서 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말 가장 큰 소원까지도 미룰 줄 아는 그리고 뒤로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자, 우리도 요셉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한 번 더 묻는,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노라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장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질문이 필요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진노했고 결국 레위인에 의해서 3,000명이 죽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33장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얻어라.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다.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얻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진멸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가거라. 가나안 땅을 얻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철없는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겠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황공이 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없는 이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모세는 전부 다 옷을 찢고 황공해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 위해 중보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모세가 한 말씀 있죠.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모세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이 비록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혹은 요셉이 있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어야 될 겁니다. 좋은 대학이지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곳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공의 출세의 기회가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게 하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자. 그리고 만일 옮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확인한 다음에 발걸음을 옮기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시며 말씀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며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수련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으타가오며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